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1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내가 내 초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너는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내 포로의 행장을 밖에 내놓기를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하고 저물 때에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되어 가는 자 같이 하라. 아멘. 구약의 에스겔서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이사야, 예레미야와 더불어서 구약의 대예언서로 분류되는 책들 중에서 세 번째로 위치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은 이사야, 예레미야 또 그 다음 책인 다니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참 관심을 받지 못하는 책인 것 같습니다. 주변에 에스겔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를 물으면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마른 뼈가 되살아나는 환상을 제외하고는 거의 잘 대답하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은 그렇게 그냥 쉽게 넘기기에는 너무나도 아까운 책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에스겔 1장 1절 말씀인데 모든 예언서에서 사실 이 1장 1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한 절밖에 되지 않지만 거의 모든 예언서에서의 이 첫 장 첫 절은 그 예언서를 이해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예언서들 중에서도 특히 이 에스겔의 1장 1절은 유독 더 중요합니다. 에스겔 1장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른째 해 넷째 달 초다세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서른째 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에스겔의 나이로 짐작되는 숫자로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발 강가, 당시 에스겔이 어디에 있었는지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그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보였다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에스겔이 예언자로 부름받은 때가 그의 나이 서른이었다는 겁니다. 또 그가 부르심을 받았던 장소는 그발 강가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렇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연상되지 않습니까? 에스겔 1장 1절 말씀은 보면 신약의 어떤 사람이 여러분 생각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애를 대략 몇 세 때 시작하셨습니까? 30살의 나이에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는데 어디서 받으셨습니까? 요단 강가에서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지시오.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임하셨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났다라는 것이겠죠. 이처럼 에스겔이 예언자로 부름받은 장면은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신 장면과 매우 유사하게 닮아 있습니다. 더 놀랍게도 구약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하늘이 열렸다라는 이 표현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에스겔서가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아주 특별한 매우 의도적으로 이 둘 사이를 연결해 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떠한 의도가 이곳에 담겨 있는 걸까요? 그 어떠한 이유와 의도를 정확히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참 당시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살고 있는 한 인간이 되신 사건이었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로는 이 사건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룩한 곳에 계셔야 된다고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그것도 너무나 유한하고 제한적인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었겠죠. 에스겔에서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도 이와 같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룩한 곳인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셔야 된다고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백성들을 만나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조금 더 확장해 보면 예루살렘 성전을 벗어나서 남유다나 북이스라엘 포함한 이스라엘 영토 내에서만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들은 그렇게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스겔은 지금 어디에서 부르심을 받고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갈대아 땅, 바벨론 땅이죠. 이 바벨론 땅 그발 강가에서 지금 부르심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 장면을 에스겔 1장 3절이 증언하고 있는데 1장 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했다. 그런데 그냥 임한 것이 아니고 특별히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임했다는 것은 어떠한 특별한 방법으로, 독특한 방법으로 임했다는 것이 아니고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명확하고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역시도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저 이방 땅과 같은, 특별히 바벨론 땅과 같은 부정한 땅에는 하나님께서 결코 임하실 수 없다고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그것도 특별히 임했다. 너무나 분명하고 명확하게 임했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에스겔이 말하고자 하는 에스겔서의 아주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한 곳에 고정되어 계신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장소는 어느 장소 따로 특정한 곳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하나님 뜻에 따라 임하시면 그곳이 거룩한 성소가 되는 것이다. 에스겔은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 한 주간에 살펴봤던 에스겔 8장부터 11장까지도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계셨던 하나님이 조금씩 이동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지성소에서 문지방으로, 문지방에서 성전들로, 또 성전들에서 성읍의 동쪽 산, 감람산으로 조금씩 점차 이 성전을 떠나시는 하나님을 에스겔 11장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원히 한자리에 계실 것이라고 믿었던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좀 정신을 차려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 도다. 그들은 볼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당시 백성들의 상태를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로 정의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다 했습니다. 한 번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앞과 뒤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볼눈이 있는데도 보지 못하는 족속이다. 또 들을 귀가 있는데도 듣지 아니하는 족속이다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두 눈과 두 귀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눈을 왜 만들어 주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보는 것을 넘어서서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늘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두 눈을 주신 이유이지 않겠습니까? 또 귀는 왜 만들어 주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솜씨, 모든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가라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삶을 소망하며 살아가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귀를 만들어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눈과 귀를 마땅히 우리에게 창조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청종하는데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 이 한 절에서도 두 번이나 강조합니다.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다.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다. 이미 결론이 났습니다. 처음에도 반역하는 족속, 끝에도 반역하는 족속. 그런데 오늘 말씀을 쭉 살펴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또다시 하나님은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이미 반역하는 족속으로 규정해버린 그들에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늘 애통해하고 안타까워하는 쪽은 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저 에스겔의 말소리나 음성 언어로만 전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에스겔의 몸과 행동까지도 총동원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내가 내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포로의 행장을 꾸리라는 겁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처럼 짐을 싸매고 그것도 대낮에 모두가 또렷하게 볼 수 있는 그때에 그렇게 포로로서 끌려가라. 그런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라 하신 겁니다. 어딘가로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 그 모습이 얼마나 초라하고 비참해 보이는지를 보게 되면 그들도 아무리 눈과 귀를 닫아버린 소위 반역하는 족속이라 하더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뭐라도 깨닫는 것이 있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한 이것을 본문 4절 말씀에서는 너는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중간에 보시면 또 저물 때에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낮과 밤 즉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끊임없이 그러한 모습을 보여줘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애통하는 마음,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여러분도 보이십니까? 정말 하나님은요 지금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고 계신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패역한 자기 백성을 이미 끝나버린 것 같은 그 백성을 그 패역한 곳에서 그토록 건져내고 싶으신지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또 그 말씀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애통하는 마음, 안타까운 심정을 지금 전해주고 있는데 누구를 통해서 전해주고 계십니까? 에스겔을 통해서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에스겔을 부르시는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2절에서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인자야. 3절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또 인자야 라는 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에서 인자라는 이 표현은요, 다니엘서에서는 인자라는 말이 한 번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에스겔에서는 이 인자라는 표현이 93번이나 등장합니다. 이 말을 통해서도 분명히 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요?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원어로 보면 벤 아담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벤은 누구누구의 아들이란 뜻이니까 아담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란 뜻의 이 아담은 원래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흙, 티끌, 먼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에스겔은 사실 이 먼지와 티끌에 불과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은 다 그러한 존재들인데 이 에스겔은 게다가 타국에 지금 포로로 끌려간 상태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스스로 보기에도 티끌과 먼지와 흙 같아 보였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무엇이 그에게 임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이 즉 하나님의 자신이 그에게 임했던 겁니다. 아무리 흙과 먼지와 티끌과 같은 존재라 하더라도 그곳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과 심정을 심어 넣어주시면 부어주시면 임해주시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또렷하게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을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거대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한낱 어떠한 티끌과 흙과 먼지 같이 여겨질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긴장도 하는 것이고, 그래서 힘주고 살아가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먼지, 흙, 티끌 같은 존재에도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곳에 임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는 것을 에스겔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임하시기만 하면 내 이 존재로도, 내 이 여건으로도, 내 이 환경으로도 얼마든지 분명하고 특별하게 명확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에스겔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주어진 이 하나를 살아가실 때에 다른 어떠한 소망과 기도의 제목도 참 중요하시겠지만 그 어떠한 기도 제목들보다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이 더 간절한 소망이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비록 먼지와 흙과 티끌과 같은 존재여도 정말 하나님께서 임해 주시기만 하시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어진 이 한 날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 또렷이 드러내며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거룩한 한 날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준비된 기도문을 따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허락하셨던 주일 예배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키게 하시고 이처럼 한 주간의 일상을 시작하는 이 월요일 아침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도 허락하신 이 한날을 살아갈 때 우리의 존재는 흙과 먼지, 티끌에 불과할 수 있으나 주님께서 임하시면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소망하며 하루하루 존귀히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과 귀를 창조하신 주님 앞에 반역하는 족속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친히 창조하신 모든 감각들을 통해 하나님의 손길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들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하게 하신 이번 한 해 날이 더할수록 하나님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오늘부터 기도원 일정에 들어가시는데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더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목사님의 걸음에 은혜와 은총을 더하셔서 이전보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더 민감히 분별하며 행하게 하옵소서. 교육자와 선교사, 당회와 재직, 세문 안의 모든 성도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더 알고 더 사랑하는 데에 조금도 방해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나라의 주인 되신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속한 이 나라를 오늘도 주님께서 든든히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 총선을 통해 선출된 국회의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지혜,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워주셔서 맡기신 바 신실하고 충성되이 감당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분열과 분쟁이 속히 사라지게 하시고 이제는 돈과 서로 나뉘고 있는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화평과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